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참된 확신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다른 평안을 누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거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참으로 묘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그런 타이밍입니다. 즉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신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한다? 준다 그러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누가 가장 불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불안해야 돼요. 누가 가장 두려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나만이 아니라 이 평안을 너희도 누리게 하겠다. 너희도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서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평안에 대한 얘기 이전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제목을요 1번 제목을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정했습니다. 자, 21절에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뭐한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굉장히 이게 잘 보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탁한 말을 붙잡고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진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잘은 안 돼요. 마음은 굴뚝인데 잘 안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계셨거든요.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아니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당연한 얘기지. 근데 문제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내 육신의 평안을 더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돈이 우상이 돼서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그리스도 사랑하기보다 제가 돈을 따라갔네요. 자녀의 성공을 따라갔네요. 마음이 어때요? 괴롭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는요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따라주고 나한테 맞춰주면 잘해주는 거. 그거는 어때요? 예, 인간 사이의 당연한 거래예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이거는 거래지 은혜나 사랑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래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진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그 진짜 힘없는 육신을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너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볼지 고려해 볼게.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잘 아십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냐 이거예요. 누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이거죠. 아유 나는 때때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받기는 틀렸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은혜 받는데 복을 주시는데 아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 우리 집안이 우리 자식이 이러지. 아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신 우리를 또한 뭐 하셨다? 때가 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복음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뭐 하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재창조됐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전혀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하고 우리 집안은 진짜 무당 쫓아다니고 우리 집안은 그냥 죽으라 고생하던 집안인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놓고 이제 나를 죄 없다, 오히려 나를 의로운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예수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진짜 사랑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진짜 그 시간표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목사님 같아. 뭣도 모르고. 꼭 목사님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목사처럼 되려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려고 말씀대로 살고, 진짜 말씀 하나 어기면 머리카락을 뽑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을 테니까 저의 죄를 한 번만 뭐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줘.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짜입니다. 한 번만 더.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짓습니다. 제가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네가 목사가 되겠냐?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 피를 철철철 흘리시고 그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너는 하는 짓이 맨날 죄냐? 그 땅으로 살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는 거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얼마나 머리를 때리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놈의 죄가 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 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샘솟듯 죄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점점 변화되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기보다는 갈수록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아예 떠났고 영적으로 죽었구나. 진짜 육신만 남아서 내 생각, 내 원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생각, 마음을 사단이 꼬여서 속이니까 계속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는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이건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뭐 했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죄를 흘렸으면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고 싶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대신 매를 맞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저 지옥 음부에 내려가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심판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문제까지 뭐 하셨다? 해결하셨다.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던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짊어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동하면 결국 예수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게 돼요? 네, 사모하면서 뭐하게 돼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에 감동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죽은 그 사랑에 복받쳐서 이제 주를 위해 나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 진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고 진짜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순종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의 열매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많이 받고, 받은 그 사랑으로 진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오늘도 내가 이 모양이 꼴 엉망입니다. 진짜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너의 무너지는 이유를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나는 이미 너를 씻었다. 예수 부활로 나는 너를 완전 새롭게 재창조시켰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정말 어려운 중에, 넘어진 중에 깊이 있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테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테레오. 테레오. 테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테레오라는 말의 의미는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붙잡는다. 이렇게 붙잡는다. 또 마음에 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말씀대로 규칙을 지킨다. 그거와 조금 다르죠? 붙잡는다. 요걸 마음속에 뭐 한다? 간직한다. 그죠? 소중하게 여긴다. 또 보존한다. 보존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존한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지키는 거예요. 좀 행하는 쪽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이 준 거를 굳게 붙잡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의지하는 것. 요게 테레오라는 지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말씀을 뭐 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는 거.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거. 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 진짜 그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며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다. 이 말씀이 나의 능력, 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 그 이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서 나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내 말을 지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 좀 고민이 많았어요. 뭐 교단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비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허전해요. 왜야? 제가 너무 사랑했던, 또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하게 오랜 기간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우리와 한 식구였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고 뒤에서 조용히 진짜 헌신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너무 귀한 분들인데 나가시니까. 근데요, 그 다음에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나갔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전부 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말씀이 현창구나.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전달을 잘 못했구나. 미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와 얼마나 함께하던 분들이 떠났다 싶으니까,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복음을 말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휴, 진짜 저의 부족함, 저의 잘못이 느껴지고 전부 제 책임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 부족함을, 저의 그 연약함을 메꿀 지혜와 힘이 제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많이. 당장 조금 노력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고치고 개선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4월부터 이제 전도운동을 나가려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 아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과연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막 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담임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나? 진짜 더 능력 있고 더 충만한 분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도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힘과 나에게 왜 이 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런 것과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아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괜시리 원망과 불평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뭔 기도가 아니래.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시편 23편을 암송하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고 아이고 말씀 참 좋다. 말씀 참 좋네. 귀하네. 그랬는데 당장 눈앞에 문제와 사건과 좀 어려움, 두려움이 막 밀려드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붙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마음에 담기지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좋으나 나는 여전히 부족해. 말씀은 좋으나 우리 교회는 연약해. 누가 제 귓가에 계속 속삭여요? 에, 어둠의 세력이. 제 마음을 속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 끌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 나왔어. 그러니까 낙심, 절망에 빠졌어.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제게 보여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맞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맞아?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 진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맞냐? 그렇다면 너에게 부족함은 없다. 물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과 진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진짜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고 설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고 힘날 때도 있으나 항상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여호와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굳게 붙잡고 누리는 게 그게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셔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학생들. 성적표나 진짜 그 공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내가 내 모습이 비참하고 내 미래가 어둡습니까? 학생들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아버지셔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여러분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재능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도 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도 만만치가 않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어렵고 사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십일조하기도 교회 헌신하기도 어려울 만큼 고민할 만큼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을 뿐더러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 내 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 내 노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그 다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성령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 정말 복음과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여기서 오는 힘, 여기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차올라야 돼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깊숙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성령이 반드시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23절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즉 아버지와 아들이 주의 성령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드는 사람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옮겨서 그 사람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러므로 어떤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어떤 저주재앙도 다 막아집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린 다른 평화는 뭘까요? 예수님이 누린 다른 평안. 도대체 어떤 평안이 다른 평안일까요? 예수님이 27절에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자, 어떤 평안일까요? 자, 세상적인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가 싹 없어질 때 그때 오는 어휴 다행이다. 어휴 넘어갔네. 어휴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네. 어휴 다행이다. 그때 오는 평안. 자, 요거 얼마나 갈까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말 문제 해결.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기 때문에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돈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복권을 샀는데 1등은 안 되는데 2등이 돼서 와, 5천만 원이 나왔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천만 원 그거 얼마나 쓸까요? 빚도 갚고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몇 개 했더니 그냥 없어져 버려. 그 다음 날부터 또 쓸 돈이 없어. 매일 복권 갑니다. 매일. 왜? 없어지는 평안이니까.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육신적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린 평안은 달라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십자가를 앞둔 상황. 지금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며 말씀을 나눴던 가룟 유다에게 곧 뭐를 당해요? 배신을 당할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다 멀쩡히 와서 뽀뽀를 하면서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한테 이 사람 잡아가, 이 사람이 너희가 찾는 예수야. 아, 이렇게 배신을 지금 당할 것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래서 가서 말도 안 되는 재판, 일방적인 뒤집어 씌우는 재판을 받으며 온갖 모욕과 능욕을 당해요. 거기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이 찢기는,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을 십자가를 앞둘 예정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평안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진짜 예수님 뭐 때문에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평안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진짜 목적이 다르면 진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린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면 문제는 있는데 사실 고민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돼요.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볼까요? 오직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당신을 보낸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뭐 하셔요?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하다 보니까 제자가 배신을 하고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온몸을 찢어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이런 문제 와도 상관없고 저런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누구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다. 정말 누굴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세워놓은 이 땅을 진짜 사단 손에서 정복해서 살리는 귀중한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혼자도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가 혼자서 원수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원수를 꺾는 귀중한 일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중한 일에 누구를 쓰시겠다? 나를 쓰시겠다.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 곁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너도 같이 동참하자. 주님도 나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지옥을 내려갔는데 내가 모욕을 당한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들, 내가 좀 피곤하고 내 몸이 힘든들, 내가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내가 이걸 못하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이걸 드려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게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평안했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셨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당장 명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맺히나? 군단이 온다 그러죠. 군단이라는 건 7,000명을 얘기해요. 7,000명. 내가 지금 아버지께 명하면 구하면 천사를 7,000이나 보내서 이 로마 군대를 다 뭐해 버릴 수 있다? 쓸어 버릴 수도 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억울하든 뭐 안 따져요. 안 따져.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죄가 끝난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저주가 끝난다. 내가 대신 지옥 음부에 내려가면 진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다. 이 십자가는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부활로 이어진다. 부활.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임할 거를 전해놓고 또 뭐 하셔요? 하늘로 승천하셔요. 왜 올라가셨어요? 육신으로 함께하지 왜 올라가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각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더 좋은 응답,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셔요. 27절 끝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뭐 할 거다? 올 거다.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다시 뭐로 온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뭐 했으리라? 기뻐했으리라. 왜? 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아예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을 거다. 진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승리의 과정에 불과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실패가 온 것 같고 여러분 진짜 인생에 진짜 걸림돌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진짜 실패가 발판이 돼서 나의 죄와 나의 넘어짐이 발판이 돼서 오직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름의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으로 우리를 뭐 하셔요? 바꿔 놓으셔요. 지금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정말 너무 벅찬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거 왔을 때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광야다. 광야. 요즘 광야 찬양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왜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진짜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곳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이끄시기 위해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이 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 힘드냐? 그래, 벅차냐? 그래, 한계가 느껴지냐? 그렇지. 내 힘으로 살면, 내 수준으로 살면 이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천군으로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 한번 제대로 누려보자. 한계 왔으니까 이제 내 노력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성령이 함께하는, 천군이 돕는 것을 누리는 그 평안, 정말 말씀이 뭐해지는? 지켜지는, 말씀 언약이 내게 붙잡아지는 그런 평안, 정말 이 평안을 예수님이 누렸던, 십자가 앞에서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이 평안 받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 평안 누리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두 손 드시네요. 이번 주간에 내 한계를 그대로, 내 부족함을 그대로, 내 상황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진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여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사 하나님 내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시편 23편 일주일 내내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기 코팅해놨는데, 40장 해놨는데 남았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모자라면 어떡하지 했는데 남았어. 자, 빨리 가져가세요. 집에 다 붙여두시고 계속 읽으면서 정말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위기와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평,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누렸던 다른 평안을 누리시는 정말 일평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 사랑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승리가 나의 것 될 것임을 확신하는, 말씀을 지키는 평안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이제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하여 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의 성령과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문제와 두려움과 정말 재앙이 넘어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